사흘과 다윗 세 번째 시간, 지혜의 정체. 사무엘상 18절 봉독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지혜를 가진 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는 솔로몬 왕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특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성경의 지혜 문학으로 구분되는 책은 잠언과 전도서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모두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는 지혜를 살펴봤는데 솔로몬과 다윗 두 사람 모두 지혜로운 것은 부자지가 아니라 같은 DNA를 나누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성경적이 아닙니다. 네.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다윗에게 있는 지혜의 근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구절이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8장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오늘 구절들 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결과를 마련하는데 5절에 다윗이 사람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받았고 14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15절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고 30절에 다윗의 이름이 귀하게 된다. 자, 이 대부분의 구절들이 우리 세상에서의 성공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지혜롭게 행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성공할 수 있죠. 여기 지혜롭게 행한다. 뭘 어떻게 행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요? 18장 5절을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Whatever Saul sent him to do, David did it so successfully. 지혜롭게 행했다 아니고 성공적으로 행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한번 또 보겠어요. 새 번역도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네, 맡은 일을 잘 해냈다.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번역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개역 개정만 네, 지혜롭다 그랬지 다른 성경들은 거진다 성공적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본문에 성공 혹은 지혜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어의 원어가 사칼입니다. 사칼의 뜻이 wise, understand, prosper, successful.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고 이해하다, 성공적이다 이런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번역들이 개역개정은 지혜롭게 행하다고 번역을 하고 다른 성경들은 성공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예.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말씀 아닐까요? 상당히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고 있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하면 성공. 지혜롭게 행한다고 꼭 성공할까요? 네,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성공의 비결, 지혜롭게 행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겠어요. 잠언 10장 19절에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쾌히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거하는 자에는 지혜가 있다. 네, 말 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지혜도 사칼입니다. 똑같은 언어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잘 다룬다. 다시 말하면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잠언 21장 11절이에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은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거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리석이 교만한 자라도 벌을 받으면은 그땐 지혜가 생긴다 이거죠. 네. 혼집 나면 지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은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지식이 더한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교만하는 사람도 벌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식이 많아진다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우려고 하고요. 남의 충고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 같아요.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혜는 그 사람이 받은 교육과 연관이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17세 정도의 소년에 불과한데 뭐 양치는 목동으로서 뭐 제대로 교육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언제 어떤 교육을 받아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밤에 남몰래 독학을 했을까요? 아니면 혼자 학원 다녔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지혜는 학력, 그러니까 가방끈과 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사실 공문 잘하고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이라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혜를 어떻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정의하는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하여 적절히 처리하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그래서 세상 지혜는 이런 직접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보통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세상 경험도 많은 사람한테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슨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놀라운 지혜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올까요? 이건 우리가 답을 알아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령과 함께 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답을 좀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사무엘상 18장 14절 잘 들으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거 두 문장을 합쳐놨어요. 근데 여기 지혜롭게 행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다 두 문장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다윗의 지혜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우리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요 히브리 원어나 영어 번역에는 모두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 because 혹은 for라는 접속사가 두 문장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God was with him.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다윗에게 있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육과도 큰 상관이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천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혜의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지혜가 뭘까요? 자, 우리 잠언 8장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잠언 8장의 시작이 주어가요. 나, 지혜는, 이라고 시작되는 잠언 8장이 이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여러분, 의인화라는 거는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라 그러는가 한번 봅시다.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34절 누구든지 내가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 다음에 한번 잘 들었어요. 35절인데요. 대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은총은, 네, 하나님한테 은총 얻는다는 건 알겠습니다. 생명을 얻다.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을 얻어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옛날 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자 원천이자 공급처라고 여겼는데, 여기 아까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과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다. 여기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생명이라는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백성이나 예수에게 있는 생명이래요. 뭐예요 이게? 응? 영생이에요. 이거 잠언의 영생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점점 지혜가 뭐라는 걸 우리 가까이 오죠. 네. 그리고 여기 지식과 지혜라는 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세상에서 정의하는 것과 좀 달라요. 지식은 knowledge예요. 히브리 원어로 따뜻해요. 지혜는 wisdom이에요. 히브리 원어는 호크마입니다. 이 다트는 알다. 알다는 이제 여러분 야다라는 동사 아시죠? 하나님을 야다한다.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안다는 건 내가 그냥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깊이 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부부관계를 야다라고 그러죠. 요거 헬라어로는 여러분 그 영지주의 할 때 그는 나스텍 할 때 나는 나시스예요. 네. 자, 여러분 저기 히브리어에 나오는 지혜 호크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시편 111편의 10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호크마의 근본이다. 그리고 환난 중에 욥은 호크마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욥 28장 28절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이 정의하는 게요,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는 사람한테 지혜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12절에 우리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충고를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충고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이래요. 라이프 스킬이래요. 삶의 기술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란 사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근처에 왔지만은 지혜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잠언 8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이게 잠언에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 잘한 얘기 같아요.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잠언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우리 답을 찾아갑니다.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한 말씀이래요. 이게 누구예요? 태초에 하나님께 한 말씀 누구예요? 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 언어는 로고스예요. 영어로 위즈덤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우주의 생성 원리와 질서인 진리는 로고스는 소피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피아란 말만 들어봤죠? 로고스는 남성 명사로 받을 때 로고스고요. 여성 명사로 받을 때는 소피아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부르는, 특히 요한복음이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좀 여성 대행자가 있는지 여성으로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땐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 소피아라는 게 이제 이게 잘못돼서 나중에 영지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헬라 철학은 이성적으로 삶으로 식별해서요. 우리 내적인 사색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진리를 얻어내는 시도예요. 헬라 철학입니다. 그 헬라의 철학, 필로소피. 필로소피는 헬라어 필로, 필리오하고 소피아 합성어입니다. 그럼 여기 소피아는 아까 얘기했죠. 지혜라고 여성 명사로 된 지서. 필로는 뭔가 하면 사랑하다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다 합성어이기 때문에 철학은, 필로소피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이 헬라의 정의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정의예요. 근데 반면에 헬라 철학 훨씬 이전부터, 네, 훨씬 이전이죠. 헬라 철학은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니까 뭐 BC 한 300년. 히브리는 지혜를 호크마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이 지혜, 호크마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하고 똑같잖아요. 헬라 철학에서는 지혜는 우주의 진리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헬라 철학은 그것까지 반만 알아요. 반도 못 알아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지혜는,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1격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전하고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1격 하나님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 정체를 찾았어요. 지혜는 제1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아까 했잖아요. 잠언에서 나온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네. 참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착착 맞아들, 신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지혜는 삼위일체 제1격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 가말리아 문화에서 어렸을부터 고등교육을 받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지나쳐서 오히려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고등교육과 아주 높은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다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많은 부분을 쓰게 됩니다. 네, 지혜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을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헬라어는 십자가의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크로스예요, 영어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아주 유명한 성경 공부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자,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도하는 헬라 사상은요, 지혜가 말이죠, 로고스가 세상의 지식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얘기하는 지혜, 호크마는 하나님부터 옵니다. 네. 헬라 사상과 지금 이 우리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헬라 사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지혜는 사람의 머리, 그 사람이 받은 교육 이런 데서 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항상 돈 많이 벌고 성공합니까?
그런 찬스는 없지만 그럴 거라고 100%는 아니죠.
아니죠. 찬스는 높지만은 그 찬스라는 게 저 통계학과 나왔습니다. 찬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로 들어가면 그게 찬스입니다, 여러분. 2% 들어간 사람이 100% 찬스입니다. 99% 찬스가 있으면 뭡니까? 내가 안 들어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운 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다니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세상 따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한다고 나도 다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네. 자기가 세상적인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요.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은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 능력으로 믿음을 갖습니까? 여기 전도 헬라어로 캐리그마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선포나 선언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적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그리고 성령 역사에 맡기는 거지 네,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 이게 아주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기본 중에 기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지만은 예. 이 사람들 생각으로는 참 바보 같은 짓. 지금도 세상 철학을 주도하는 것이 헬라 철학인데 우리들 머리에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서 성육신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어진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사람의 지혜로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야단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고 판단하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미련해 배요. 참 그래 예수 바보 예수 바보 나오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곧 감춰졌던 것인데 이게 감춰졌대요 하나님의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하신 거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하신 이게 뭘까요 예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진리를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 내 준비하고 감춰된 비밀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미련한 자가 일단 돼야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즉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야지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임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한테 존경받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다가 목사들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하나 포기해야 됩니다. 자 세상의 사고방식에 미련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로워진다는 역설의 말씀인데 우리 생각대로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 네,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흠없고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성육신, 흠없는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 구속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감추어두신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세전에 준비하신 지혜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데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된 삶을 받는데 다윗이 가진 어떤 것이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아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꼭 질투하는 사람이 있게 말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우리를 시기한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그건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다윗에게는 가장 특징이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붙들고 안 묻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좋은 자세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오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계 형제자매들 또 하나님의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